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설교 제목을 저는 종의 순종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종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작은 제목이 있어서 그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도 제목이 있는데 좋아요. 참 좋아요. 그 종, 주를 거역하지 아니하다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49장, 50장 아마 그때쯤 이제 시작할 때쯤인데 제가 49장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 무슨 얘기를 잠깐 했는가 하면 제가 몇 주 후에 축구 얘기할 거예요. 빌드업 얘기할 거예요 라는 말을 슬쩍 흘려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빨리 나왔다.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말이 현대 축구의 그 전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또 할 수는 있는데, 그 제미나이, 그 AI가요, 기가 막히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똘똘한 친구예요.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현대 축구의 빌드업은 우리 진영에서부터, 다시 이제 골키퍼부터라고 해도 돼요. 진영에서부터 상대방이 막 압박이, 그러니까 수비 압박이 있는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효율적인 패스를 하고 움직임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골대에다가 골을 넣는 모든 과정. 이거를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키퍼가 공을 전달을 해주든 수비수가 중앙에 있는 수비수가 공을 배급을 하든 거기부터 시작하는 목적은 뭐죠? 골대에다가 골 넣는 거잖아요. 골대에다가 골을 넣는 건데 그런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작전을 짜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슬쩍 흘려드렸어요. 49장에서부터 이미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지난주도 했던 이야기죠. 52장 12절부터 시작해서 53장에 있는 내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 53장은 특별히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별명이 뭐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 요거는 성경 퀴즈 대회 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별명이 있듯이 이사야서 53장 그러면 별명이 있어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을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종을 세웠다 그랬어요. 종을 세웠는데 처음의 시작은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 분 종, 한 명의 종에게로 향해 간다 그랬어요. 그 종은 뭐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의 종인데 그 종이 메시아다. 그래서 이 50장을 통해서 51장과 52장 가면서 고난받는 종으로 점차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런 고난받는 종, 이 여호와의 종의 특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목과 같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인데 그런 순종하시는 종의 순종의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세 개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거역하지 않는 종, 부끄러워하지 않는 종, 그리고 확신에 찬 종,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10절과 11절에 가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당부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거역하지 않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거역하지 않는지도 설명을 해줘요. 근데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셨다면 6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가 마지못해 등을 빼앗겼고, 그렇게 안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겼다, 디밀어 준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라고 내어줬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원했다라는 말이잖아요. 네가 나 때릴 거야? 그래, 나 여기 있어, 때려봐. 등어리 갖다 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때리려고 그러면 다들 막을 거 아니에요?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질질 맞지 못해서 질질질질 끌려가신 게 아니라 voluntarily,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너희가 누굴 찾느냐? 예수입니다. 나 여기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He gave up himself. 자기 스스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등을 때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냥 뭐 뺨을 때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등을 때린다고 그래서 내가 등을 맡겼다라고 하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등을 때리는 것은 악한 벌을 지은 사람, 그러니까 악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체벌할 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종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넌 죄인이야, 넌 죽일 놈이야 라고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셨어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충실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끝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사람들이 나를 때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등을 갖다 메끈 거예요. 자기가 악한 죄인인 아닌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악한 형벌을 지금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염을 뽑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수염 안 뽑히려고 막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 나 뽑을 거야? 나 여기 있어.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수염을 뽑는다, 수염을 깎아버린다, 강제로, 그것도 강제로, 그것은 멸시당하는 겁니다. 조롱당하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옆 나라에서 왕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왕이 자기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냈어요. 신하를 보냈더니 그 장자가 이제 아들이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이 다윗의 신하들을 조롱을 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이렇게 통짜로 된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반을 뚝 잘라갖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고 남자들의, 신하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단강을 건너서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못 들어갑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언제까지 거기 있었을까요? 수염이 날 때까지. 오랜 동안 그 치욕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그런 치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동안에 밑에 있는 군인들이 뭐라고 조롱했는 줄 아십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스스로 한번 내려와봐. 너 뭐 할 수 있다며?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이었어요. 6절 말씀에 하나가 더 있어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사람들이 수염만 뽑는 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씩 TV에서 뉴스에서 그 죄인들을 잡히는 모습을 보잖아요. 한국은 또 인권을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수갑도 안 보이게 한다고 이렇게 헌겁으로 싸고 얼굴도 가리게 해주고 이렇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미국 같으면 그게 감이 됩니까? 그냥 곧바로 머그샷 하나 딱 찍어놓잖아요. 그리고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공개된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마치 타면 자건의 이야기처럼 침뱉음을 당하여도 자기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무안해할까 봐 닦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뻔뻔하기 때문에 얼굴을 안 가렸을까요? 당당하기 때문에 얼굴을 안 가렸을까요? 뻔뻔한 것과 당당한 것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뻔뻔한 것과 당당한 것은 아예 다릅니다. 뻔뻔한 것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뻔뻔한 거고요. 당당한 건 뭐예요? 죄를 안 졌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계시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아니 우리는 남들이 오해만 해도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그냥 불그락불그락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줄 아세요? 선지자도 그러더라고요. 선지자도. 예레미야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앞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뚜껑 열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모독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빛이잖아요. 지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빛이시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빛이 세면 셀수록 그 반대편에 어두움은 더 진해지잖아요. 그거 아시죠? 어둠이 더 진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히브리서 묵상 중에 호세아서 묵상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선지자가 여기서 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 그것도 저렇게 종교 생활한다고 아주 신앙 좋은 계층이라고 그 자기들끼리 묘사를 하고 있다면 그들은 참미 아니다. 거짓이다. 거짓된 그림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거역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얼굴을 당당한 모습으로 등을 내밀어주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까 반대편의 인간들은 더럽고 추악한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딱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나 용서하세요. 이해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독히 못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 중에 빛이시고 진리 중에 진리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내가 나를 구원 못하고 내 부모가 나를 구원 못하고 내 자식이 나를 구원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고난의 종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히브리 원어에 가보면 여기에 그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글은 번역이 없고요.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나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연결을 하는 건데 연결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수치를 당했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을 좀 같이 저랑 해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기까지 본인이 십자가를 메고 가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 가면 어떻게 될 거겠냐 룰루랄라 하고 그러고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굳은 결심을 하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번지점프 한번 하는 건데 번지점프가 하면 그것도요 돈 내고 해요. 그거 공짜 아니에요? 돈 내고요. 이렇게 높은 곳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거기서 농담은 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룰루랄라 이러고 가겠어요? 오두방정은 다 떨죠. 이거 괜히 했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뭐 그러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딱 섰어요. 아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네. 근데 돈 생각하면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요? 돈 생각하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 물어요 안 물어요? 이 약 물게 되겠죠. 굳은 결심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나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어떻게 되겠지라고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단단히 결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 올라가면 이제 못질을 당해야 벌겨벗긴 채로 못질을 당해야 돼요. 육신의 아픔이 말할 수도 없이 아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은 저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라고 출애굽께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율법적인 각도로 놓고 보면 예수님은 이제 저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저주받는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에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굳은 결심이 진작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 내려가면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난 1년 동안 혹은 지난 3년 동안 말 안 들었던 이놈의 제자들 그냥 내가 야단쳐야지.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굳게 결심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알고 계셨는가 하면 단순하게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는데 부활이 올 거고요. 승천이 있을 것이고요. 다시 오실 그 재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이 고통, 내 눈앞에 있는 이 치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가정을 이끌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친척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온갖 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해 주셨고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오늘 칼럼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보이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찬 종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확신에 찬 종의 모습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재판장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말, 칭의, justification, justify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법정의 이야기예요. 법정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막 모함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법정에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판사가 검사의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미국 같으면 뭐 배심원까지 있다고 칩시다. 배심원들의 평결 그리고 판사의 결정이 뭐냐면은 Not guilty. 죄 없음. 라고 하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발걸음은 확신 가운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질 사람 있어? 와봐. 간판 짓자. 조금 이제 험하게 이야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험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맞짱 한번 뜰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자신 있거든. 왜? 이미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결정을 해 주셨어요. 의롭다라고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재판, 그러니까 법정에 딱 섰을 때에 마귀가 검사가 돼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재판장이시여 저 정목사라고 하는 놈은 이딴 짓도 했고 저딴 짓도 했고 막 한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잠깐만 하나님 내가 저 정목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내가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저 정목사에게 나의 옷을 다시 입혀줬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 심해지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리고도 네가 뭐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나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신 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품어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툴 사이 있으면 나와봐라.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대적이 도대체 누구냐? 한번 와봐. 와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9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에게 컨데밍 할 사람이 누구냐? 나를 향하여서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사람, 나를 향하여서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냐? 나와봐라. 이게 신앙의 당당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변호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결론을 내려요. 당부를 하고 있어요. 당부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여호와의 종이 순종했다고 그러잖아요. 거역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확신에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종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챌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두 그룹이에요. 대상이 두 그룹이에요.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0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표시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편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죠? 정말 믿죠? 그런데 그 정말 믿는다는 그 신앙이 어떻게 표시되어지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정반대 모습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했던 말씀과 좀 비슷한 얘기인데 누가 내 목소리를 그 종의 목소리를 듣느냐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참 힘들잖아요. 죄악이 여기저기 넓혀져 있잖아요. 더러운 것이 늘 넓혀져 있어서 나는 조심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내 몸에 더러운 게 묻잖아요. 그게 흑암 가운데 산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 힘들게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10절에 이제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멈칫거리지 마세요. 저기 한숨 푹푹 내쉬면서 땅이 꺼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좀 비아냥거려요. 이 말투는 굉장히 비아냥거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야, 니네들 잘 봐. 니네들끼리 불 피우고 횃불에 둘러싸 있지. 그게 니네들 구원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잖아, 지금. 니네들이 불편잖아. 그러면 그 속에 그냥 들어가 봐. 그 속에 들어가 봐. 근데 니네들이 결국에 뭐를 깨달을 것 같은 줄 알아? 너희들이 고통의 땅에 누워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요, 요한 칼빈이 진짜 비아냥거리면서 잘 썼어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주님을 거역하고 흑암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너희 자신의 불을 피워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너희들이 뜻대로 해라. 그래, 지금 가라. 그리고 그 불 자체 가운데 있는 너희 생활 과정을 밟아가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생활의 길을 걸어가봐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너희의 구원이 되지 못하고 너희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게 되면 내 길로 걸어가게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행히 가까이 오게 돼서 이 말씀이 정말 타이밍이 좀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선물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는데 We as a Christian are not celebrating Christmas as a season, as a holiday. But we Christians are celebrating the birth and suffering and the death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로, 시즌으로 celebrating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복된 성탄 시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